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 전 세계 모든 동영상에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에는 매순간 새로운 동영상들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청취자분들을 유튜브 세상 속으로 안내해드릴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세계 다양한 소식과 영화가 함께하는 소코너로 유튜브 영상 전해드릴게요. 먼저 화제 이슈 시간입니다. 요즘은 가상화폐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인류는 문명화되기 이전에 조개껍데기나 먹을 걸 가지고 거래하던 시대에서 금, 은을 화폐로 쓰던 시대를 거쳐왔고요. 지금은 인쇄된 종이죠. 이 지폐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강력한 화폐로 떠오르는 건 만질 수도 손에 쥘 수도 없는 가상화폐입니다. 이 대표적인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중앙아메리카 남서쪽에 있는 크기가 한국의 경상북도 정도 되는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인데요. 사실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요즘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배경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전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채널이죠. 지식한입의 영상으로 듣고 오시죠.
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했을까요? 초단위로 가격이 들쭉날쭉하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수가 있나? 젊은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좀 모르는 거 아닌가? 싶을 텐데 사실 이게 진짜로 일상적인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써라, 뭐 스타벅스 가서 비트코인으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어라 이런 느낌으로 화폐로 지정을 했다기보다는 이게 화폐가 되면은 자본 소득세를 안 내요.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따도 세금을 안 내거든요. 자산이 아니고 화폐니까 우리가 뭐 돈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면제니까 사람들이 코인을 더 많이 쓰겠죠? 결국은 이 코인을 대중화시키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미국에 엘살바도르 난민이 많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면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부칠 거 아니야.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외국에서 송금하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나라 경제에도 이게 큰 보탬이 되고 있고요. 근데 해외 송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수수료도 비싸고 절차가 까다로워요. 한마디로 기존 금융권에서 중간 마진도 많이 떼고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큰 거죠. 국력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절약이 돼요. 중간에 새는 돈을 줄이니까 GDP가 올라가는 효과도 볼 수 있고요. 이 국가 단위로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살기 힘든 국가로 손꼽혀요. 정경유착과 부패가 심한 정계, 또 국가산업이 농업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 빈곤층도 두터운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9년 39세 역대 최연소 나이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겠다고 한 거죠.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나이 어린 대통령이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결정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의 또 이유가 있다고 해요. 엘살바도르는 일자리를 찾아서 외국으로 떠난 이민자가 200만 이상일 정도로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본국의 가족들에게 부칩니다. 이런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이게 국가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보낼 때 드는 수수료가 많이 떼인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중개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로 날렸던 돈을 줄이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또 엘살바도르는 통장이나 카드가 없는 국민이 70%가 넘는데요. 그 반면에 휴대폰은 1인당 1.5대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에 더 편리한 화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켈레 대통령의 이번 시도가 국민 경제에 좀 도움이 될지 아니면 무리수로 남을지는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번에는 문매를 맡고 있는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9일, 이날까지 브라질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무려 5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그동안 이 보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가벼운 감기에 불과하다면서 마스크 착용도 안 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신 구매까지 뒷전으로 밀어서 사망자를 늘게 한 이 대통령을 두고 브라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브라질 380여 개 도시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 내용은 채널 YTN 뉴스의 영상으로 들려드릴게요.
리우데자네이루 거리가 시위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보소나루! 보라 보소나루!
보소나루 퇴진을 외치며 정부의 실정을 규탄합니다. 모이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까닭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실정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은
브라질 26개 주 가운데 최소 22개 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도시 상파울로에서도 많은 시위 인파가 모였습니다.
Para se contrapor a essa política negacionista, infelizmente, o dia 19 de junho de 2020.
네, 시민들 목소리가 많이 격양돼 보이죠.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도 그걸 무릅쓰고 거리로 나온 거잖아요. 저였어도 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생활 방역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운동 경력을 감안할 때 비루스에 감염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하던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탄핵 추진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를 개시할 건지 여부는 하원 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는데요. 최근에 상원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정부가 제약사와 구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조사가 됐는데요. 제약사 측이 보낸 메일 81건 중에 53건에 답하지 않는 등 이 백신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브라질이 기본적인 대응 절차만 지켰더라도 코로나19 사망자 4분의 3은 살 수 있었을 걸로 추정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앞으로 더 조사가 되고 또 탄핵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겠지만요. 국민 생명을 가볍게 여긴 점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보통 본격적인 여름은 7월부터죠. 그런데 한국은 6월부터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와서 와 벌써 이렇게 더운데 한여름 어떻게 버틸까 정말 걱정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추운 나라의 대명사죠. 러시아에도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의 최근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120여 년 만에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됐다는데요. 오죽하면 이 러시아의 국립기상연구센터 소장이 미친 온도라고까지 표현한 이번 폭염을 채널 MBC 뉴스의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경험하지 못한 날씨는 세계 여기저기에서 매일같이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6월 기준으로 12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미국 남서부에서는 50도 넘는 폭염에 등산객이 숨졌습니다.
과거 황제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던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해변가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34도에 달하는 높은 기온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6월 기온으로는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1일의 기온이 34.7도. 아이스크림이 금세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네, 이 모스크바는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아버릴 정도로 더운 날씨였고요. 또 러시아 황제들의 여름 휴가지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도 34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해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이 물놀이 하는 사람 중에 마스크 쓴 사람이 또 거의 없더라고요. 전에 없던 더위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든 것 아닌가 하는 이 걱정도 되긴 하는데 예, 아무튼 앞에서 한국도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 도이칠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도 연일 30도 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이상기후의 원인은 뭘까요? 영상에서는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열돔 현상은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그 지역의 뜨거운 공기를 가둬두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돔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예상하셨을 수 있겠지만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러시아 북극해 항로의 얼음이 미래에는 완전히 사라질 걸로 예측을 했고요. 뭐 굳이 이렇게 먼 미래를 보지 않아도 지난해 시베리아의 한 발전소에서 발생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이번 폭염도 7, 8월 한여름이 되면 더 심해질 거라고 말했고요. 이제는 정말 지구 어느 곳도 이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당장 이번 여름에 폭염과 장마 또 태풍이 얼마나 예상치도 못한 규모로 몰려올지 걱정이 되는데 큰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또 이상기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화제 이슈, 세계 소식으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소식과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시위, 그리고 러시아의 이상기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이어서 박세아 씨와 함께하는 팝콘 영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전 세계 동영상 제공 사이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세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바로 2017년 개봉한 더 포스트입니다. 네, 메리 스트립, 톰 행크스 이런 할리우드 대배우들이 주연을 맡았고요.
네.
또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이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연출까지 이 세 명의 최강 조합으로 리허설도 없이 3개월 만에 만들어낸 영화라고 해요.
네.
네, 현재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티나 뭐 조스, 주라기 공원 이렇게 아주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를 만들어낸 거장이죠. 이 할리우드의 거장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라고 하니까 이것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영화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1972년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이던 닉슨 대통령 시절에 로버트 맥나마라가 작성한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펜타곤 페이퍼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로버트 맥나마라가 누군지 살펴볼게요.
네.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인데요. 맥나마라는 1965년 베트남 전쟁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베트남 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약 7천 쪽 분량의 보고서, 일명 펜타곤 페이퍼를 만들도록 했어요.
네.
그렇게 탄생한 펜타곤 페이퍼에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내용, 또 베트남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런 결론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실상은 참혹했고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 승산 없는 전쟁에 계속해서 희생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오늘 소개할 이 영화 더 포스트가 펜타곤 페이퍼를 소재로 한 영화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영화는 바로 이 펜타곤 페이퍼 사건이 폭로된 1972년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7일간의 실제 사건들로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영화의 자세한 줄거리 한번 알아보고 오시죠.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1년 베트남전의 비밀이 담긴 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가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세상에 폭로됩니다.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전에 반대해오던 미국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이길 승산이 없는 이 전쟁을 계속 승인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폭로한 뉴욕타임즈를 국가 반역죄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다른 언론들도 관련 보도를 일체 금지시킴으로써 정부가 언론 보도를 직접적으로 통제한 초유의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영난으로 기업 공개를 눈앞에 두고 있던 워싱턴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보도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펜타곤 페이퍼의 소재를 집요하게 추적하는데요. Find those pages. 결국 4천여 장에 달하는 정부의 기밀문서가 편집국장 벤 브래들리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보도를 승인했다가는 워싱턴포스트 회사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Meaning, we could all go to prison.
당시 주요 신문사를 통틀어 최초의 여성 발행인이었던 캐서린은 그녀의 전부와도 같았던 회사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을 바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더 포스트의 발행인인 캐서린은 펜타곤 페이퍼 사건에 대한 정부의 보도 금지 요청에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네.
이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보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네.
결국 캐서린은 펜타곤 페이퍼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으로 정부에 고소를 당해서 재판까지 받게 되지만
네.
이 대법원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을 수호했다. 언론은 통치자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 한다라는 판결을 통해서 캐서린의 손을 들어주면서 언론의 자유가 결국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짧은 영상 듣고 또 줄거리 말씀하신 줄거리 들으니까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만 들었는데도 이 몰입도가 굉장한 영화 같아요.
네, 그렇죠. 이 펜타곤 사건 때 후속 보도를 이어갔던 워싱턴 포스트 내부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서인지요. 어떤 관객은 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이런 관람평을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 실화의 묵직함과 보도 전쟁의 긴장감이 더해져서인지 더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도 내용인데 저는 캐서린 역할을 맡은 메릴 스트립,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의 연기도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극중 회사의 생존, 또 언론인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감정을 섬세하게 묘사를 해내는 게 아, 이래서 메릴 스트립 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메릴 스트립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만 21번 올랐고요. 그중에 3번이나 수상한 최고의 배우죠.
네.
저는 특히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이 펜타곤 페이퍼를 보도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사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었는데요. 언론의 자유, 또 기업의 생존을 놓고 캐서린이 결국 보도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기로 결정할 때 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려는 그런 네. 캐서린의 사명감이 드러나서 더욱 그녀가 빛나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참 멋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다양한 의미를 정말 흥미롭게 전달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연출력, 또 극을 이끌어가는 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져서 더 인상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화 더 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팝콘 영화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세아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로 보는 세상, 세계 소식과 박세아 씨가 전해주는 팝콘 영화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었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뵐게요.